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 10절.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때. 어떤 교회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자녀를 망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라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라는 거야. 아이가 원하면 다 들어주래. 둘째는 무엇이든지 지저분하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치워줘라. 이게 뭐 정돈되지 않은, 그리고 아이들이 뭐 많이 어지럽힐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다 치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넷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줘라. 다섯째는 먹고 싶은 거는 다 사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애들이 싸우면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일곱째는 학교에서 말썽 부리면 엄마가 가서 다 막아줘라. 여덟째는 영적인 교육은 지금 시키지 말고 나중으로 미뤄둬라. 이 영적인 교육이라는 게 사실 애기 때부터 해야 돼요. 애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해서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나중에도 그렇게 커서도 그렇게, 잠언 말씀에도 똑같이 돼 있죠. 커서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줘라. 우리 애는 원래는 착했어. 근데 지금은 엉망이죠. 걔 망나니가 된 거죠. 원래는 착했어. 그리고 열 번째, 부부 싸움을 자주 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주는 것들 중에서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를 다 망치는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당시에는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제재, 적당한 체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아이들 한 번도 그냥 노하지 않게 하고, 한 번도 아이 섭섭하지 않게 하고, 그 아이 망치는 길이에요.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신 그 김명혁 교수님은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 신학교에서도 역사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 때를 강조한다고 하셨어요. 때.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것은 축소하면은 우리 한 개인의 인생, 우리 한 개인의 인생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이 복음은 온 세상에 퍼질 역사적인 준비, 그 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세상에 퍼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3년 만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그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그 때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역사적인 때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째는 정치적인 때예요. 로마 제국이 통일이 이루어져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면 유럽이죠. 유럽과 또 아프리카, 아시아, 이 지중해권에 있는 세계 대륙을 아우르는 이 나라들이 로마라는 하나의 제국에 편입이 됐던 거예요. 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하도록 도로망이 확충이 된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아래 평화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평화시대. 로마 제국은 또 오래 역사가, 여러분 제국의 역사는 보통 100년밖에 안 가요. 100년 이상 가는 제국이 별로 없어요. 100년, 200년이에요. 길어야 200년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팍스 로마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가요. 이 로마 제국 아래 모든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로망을 대단히 잘 확충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은 도로를 잘 닦아놓은 거예요. 도로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도로가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퍼질 준비가 다돼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문화는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니즘 정책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헬레니즘을 퍼뜨리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자 이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세상을 정복해서 이 정복한 미개한 나라들의 헬레니즘의 이 고도로 발달된 이 문화를 전파하자 이게 알렉산더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제국 바로 이전에 있는 나라예요 이 헬라가. 그런데 그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했어요. 이 짧은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10년 만에 그냥 죽었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젊은 나라에. 죽었는데 이 짧은 역사 안에 뭐를 만들어놨냐면 헬라어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헬라어를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모든 사람이 쓰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냥 공용어로 한 거예요. 헬라어를 공용어. 라틴어를 쓰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근데 헬라어를 공용어로 하고 상용어죠. 상용어. 모든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문적 언어로 이 헬라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를 쓰는 모든 사람,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땅에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했어요. 두 가지 언어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를 말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아래 어디든 가든 바울이 헬라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헬라어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특별하죠. 이 헬라어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셋째는 뭐냐면 종교적 준비가 됐어요. 유대교가 이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한 건데 일찌감치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이미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오래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나라를 잃은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라는 게 이게 분리되는 거죠. 그냥.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곳곳에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 사는 한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세 명만 모이면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전 세계 어딜 가나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인교회가 참 많아요. 참 이게 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잖아요. 그 회당이 소집이 될 수 있어요. 그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대교 신앙을 성경을 배우고 유대교 신앙을 전승해 나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뭐가 있냐면 바울이요 유대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이방 지역 각 지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첫 번째로 찾은 데가 어디냐면 항상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메시아구나.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오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이 유대교가 그런 복음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명의 천사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지금 장막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문 뒤에서 천사와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들 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성취 시기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1년 뒤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였어요. 왜 이때였을까요? 99세, 아 100세. 왜 이때였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더 일찍도 얼마든지 아들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제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이 죽었다. 끝난 거예요. 죽은 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20절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 90세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때는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 때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마므리 상순이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자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에게 가능성이 제로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 어떤 부분은 빨리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나는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뒤 그래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이 창세기 18장 말씀, 17장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약속을 주셨을 때 웃었어요. 사실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 99세, 이제 100세 됐을 때 이걸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자꾸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어서 그 1년 뒤 아들을 얻게 됐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계가 여러분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축복의 때, 소생의 때, 재기의 때, 응답의 때, 부활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